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주해 온 이후 가장 즐겁고 평화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비록 이방인 족속들의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고 있지만 그들로부터 능력 있는 리더로 인정받고 살고 있을 때입니다. 창세기 23장을 보면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키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귀인이다라고 인정을 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이방 땅이지만은 인정받고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종들과 은금과 가축들이 있었고 사람과 가축의 생존에 필수적인 우물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25년을 기다린 끝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노년에 사랑하는 아내 사라와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함께 평강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네 아들,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모든 수식어를 없애면은 아주 단순한 명령입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는 명령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통째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이 명령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삭을 죽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때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기 약 600년 전입니다. 따라서 아직 살인하지 말라 하는 구체적인 계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죄는 그거는 어느 문화에서나 사형감에 처하는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큰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번제물을 지정해 주십니다. 양을 드리라고 하시지 않고 여기 내 아들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내 아들들 가운데 아무나 드리라고 하시지 않고 내 독자를 드리라.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도 있고 그드라에게서 낳은 아들도 여섯 명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독자라고 지정해 주신 것으로 부족해서 아예 이름까지 불러주십니다. 이삭을 드리라. 처음에 내 독자로, 내 아들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얼른 이어서 내 독자, 그 다음에 이삭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수식어를 붙이시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아들 드리라는 게 아니라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것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삭은 늙은 아브라함이 말년에 낳은 끔찍이 사랑하는 유일한 독자 아들인데 100세가 되어서 기적적으로 낳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인데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내 자손이라 칭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얼마 안 됐는데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무수한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아들인데 이제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준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나를 더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내가 준 선물을 내게 다시 바치라 하시는 겁니다. 이 명령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을 허탄과 그리고 절망에 빠지게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자신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신의 두 귀로 들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3절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상관없이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자신이 직접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신이 직접 번제로 애쓸 나무를 쪼갭니다. 아브라함은 연노했지만은 집에 수많은 종들이 있었지만은 자신이 직접 준비합니다.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그의 머릿속을 교차했을 겁니다. 착잡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종 둘을 대동하고 모리아로 떠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놀라운 것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기자는 아브라함이 밤새 겪었을 그 수많은 내적인 갈등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들 이삭을 제사드릴 곳으로 데리고 가면서 받았을 그 수많은 괴로운 영혼의 고통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의 행동만을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모리아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명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말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희망사항을 말한 것뿐인지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예언한 것인지 창세기 기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번제나무를 지운 후에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길을 가다가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제물인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여호와 이레. 원어로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공급하시리라. 이삭은 아버지 말씀을 믿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제사할 곳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은 후에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삭은 20대 전후반이라고 생각되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120세 전후반인 고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얼마든지 아버지를 저항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결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온유한 아버지를 닮아서 순순히 결박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잘 순종하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얘기하시면 자신을 두들겨 패기 위해서 묵을 때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오늘날 하도 우리가 불순종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 잘 이해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서 칼집에서 칼을 빼어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아마 눈을 감고 손을 부들부들하고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급히 소리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해도 입히지 말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원어와 영어 순서대로 번역을 하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말씀하신 후에 그 근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증거로서 네가 네 아들 유일한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고 내게 드리려고 한 것을 보니 너는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말씀하신 겁니다.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한 수양이 자신의 뒤에 있는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잡아서 대신 제사를 드립니다. 순진한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질문했을 때 아브라함이 한 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한 말이 거짓말이었는지 믿음의 고백이었는지 예언이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한 말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해 주신 겁니다. 15절 이하를 보면 이번에는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리라. 여기서 사고 단위는 끝납니다. 대부분 성경은 큰 복을 주리라 하는 것을 내가 진정 복을 주리라, 정령코 복을 주리라 라고 번역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전에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금까지 여러 번 갱신시켜 줬는데 진정 그 약속대로 너희를 축복하리라 하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전에 약속하신 축복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세 가지 축복 되풀이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네 씨로 크게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네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십니다. 두 번째,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게 하리라 하십니다. 네 자손들이 원수들과 싸워서 그들의 성읍을 취하게 하시리라. 셋째,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너희 자손들이 모든 민족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다시 강조하십니다.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니라. 네가 나의 목소리를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축복을 약속하셨을 때에는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축복 같았는데 이제는 조건부로 들리는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시고 마치신 후에 또다시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레슨 바로 여기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은 후 기다리고 있던 종들에게 약속한 대로 이삭과 함께 돌아와서 부엘세바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오늘날 많은 교인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일부 교인들에게는 불쾌하고 혐오스럽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째로 태워서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축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가장 신실한 종에게 그것도 그의 유일한 아들을 통째로 태워서 죽이라고 하실 수가 있는가. 무려 25년이나 기다렸다가 받은 약속의 아들을 어떻게 포기하라고 하실 수 있는가. 또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는 그렇게도 간절히 중보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의 독자 아들 이삭의 생명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가. 오늘 이야기는 우리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으로는 참 헤아리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기자는 이러한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논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변호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호와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과 천지 차이로 다르기 때문에 대신 아브라함의 결연한 순종만을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진정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증거만을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 그리고 참된 여호와 사랑은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는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만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은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나 행했던 그러한 가증스러운 짓이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를 명시적으로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자신의 많은 상식이 있고 논리가 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창세기 기자는 1절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사 합니다. 누가 참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아는가? 믿음의 고백이 머리나 입에서 나온 고백인지 마음 중심에서 나온 고백인지 어떻게 아는가? 시험해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시험해 보지 않으면 알 재주가 없습니다. 누가 진정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어떻게 아는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왜? 시련과 고난과 괴로움이 없으면은 그런 것을 동반하지 않는 주님 말씀은 우리 누구나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타고 가는 인생의 배에 폭풍과 파도가 몰아칠 때에만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에 합당한 순종함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참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예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약을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은 이 수많은 예들이 생각나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직후에 수르광야를 통과할 때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가?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합니다. 법도와 율례를 왜 정해주셨다고 하는가? 물론 똑바로 살라고. 그러나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불만하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 거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를 줄 텐데 한꺼번에 주지 않고 매일 하루분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매일 주셨다고 하시는가?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시험하기 위한 것인데 목적을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먼저 1차적인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은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험하시는 거 나쁜 게 아닙니다. 신명기 13장을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예언하고 너희를 유혹하게 하시는 것도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알려고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위에 예언한다 그러고 뭐 한다는 사람 일으킨 이유도 너희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사기 2장을 보면 심지어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진멸하지 못하고 일부 남겨놓게 허락하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나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너희는 가나안 족속들과는 교통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며느리를 취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들에게 딸을 주지도 말고 그들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 명령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31장을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바벨론의 방백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그 기적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그 기적에 대해서 묻게 하신 것도 히스기야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것은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시험 어느 누구에게도 다시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누구에게도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시험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사건 후 약 2000년 후 당시 모리아산이라고 생각되는 갈보리산에서 흠이 없는 자신의 아들 다른 양을 제사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써 모든 제사 제도를 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도 똑같은 강도의 시험으로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 우리들을 시험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가장 귀한 자식 독자도 포기할 수 있느냐. 내가 은혜로 네게 준 선물이라는 것을 믿기에 내가 요구하면은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선물도 내게 돌려줄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으로 무딘 사람들이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뜨인 사람이 보면 구약 39권을 쓰게 하신 하나님은 신약 27권을 쓰게 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신약 구약에서 시종일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도 정확하게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읽은 기원문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 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목숨과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셋째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자기의 부모와 형제는 물론이고 자신의 처와 자식도 주를 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내 가슴으로 이 말씀을 지금 헤아리는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을 심각하게 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많은 고백들이 우리 입에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내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너무나도 심각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자신의 처와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부자 청년 관원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찾아와서 질문했을 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자식이 없는 부자 청년 관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큰 부였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가장 귀하건 무엇이 가장 큰 우상이건 그 우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신약과 구약 전체를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날도 중동지방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무슬림 과격분자들에 둘러싸여 사는 크리스천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을 매일 받고 삽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에 주님을 처자보다 더 사랑하고 경외하기에 자신은 물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조차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자신의 가족이 떼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오늘날 아브라함 이야기가 너무나도 먼 시대, 너무나도 먼 문화의 이야기로 들리는 이유는 우리의 영의 눈이 그만큼 닫혀 있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곳에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 현장에 살지 않아도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정도 차이는 있지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조차도 뒷전으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 넘버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천 배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 성도들 자녀가 가장 큰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별 짓을 다 합니다. 심지어는 남편이 교수인데 그 돈 갖고 모자라서 자녀 과외 공부 8가지, 10가지 시키느라고 아내가 파출부 하는 사람도 한국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된 거예요. 당연히 주님 중심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경 공부 다 뒤로 밀리고, 기도하는 거 다 뒤로 밀리고, 교회 집회 다 뒤로 밀립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지 않은 사람은 우리 학교촌이기 때문에 학위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놈의 학위 때문에 모든 것 주님에 대한 우선순위 다 뒤로 밀립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학위 기껏 해봐야 별거 없습니다. 나중에. 그저 밥 조금 더 잘 먹고 사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나도 뒤로 제껴놓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왜? 예배 시작할 때 제 시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슬렁 어슬렁 걸어 들어옵니다. 주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주님 나 사랑합니다 하는 노래 부르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그런 찬양을 부르면은 이때부터는 각을 뜨고 그리고 제 시간에 맞춰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구역 성경 공부 가기 전에 짧은 것인데 여러 번 읽어보고 많이 생각해보고 질문거리 놓고 쉐어할 거 준비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동안 구역 예배 보면은 똑같은 상태를 답보하는 기간이 너무나 길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특별한 진리를 몰라갖고 지금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진리는 너무나도 단순한데 단순한 진리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지를 않느냐? 주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아니면은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쫓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나를 따라다니면 너희도 그렇게 되리라.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너무나도 매정한 말씀입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깨끗한 양심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주님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제자로서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미적해서는 안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미적지근하게 남아있으면 큰일 납니다. 아브라함 때나 그 후 2000년이 지난 예수님 때나 그 후 다시 2000년이 지난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은 자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네 자녀보다, 너의 학위보다, 너의 권세보다, 너의 즐거움보다, 너의 건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내가 네게 준 선물보다 나를 더 경외하느냐? 그렇다면은 그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나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본능적인 세상 사랑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늘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원수는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집안 식구라 말씀합니다. 왜? 우리 집안 식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면 그때는 두 눈을 부릅뜨고 도끼 들고 달려들기 때문에 미쳤다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은 다 주님께 미쳤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미친 삶의 모습이 없다면 아마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육신의 피붙이, 특별히 배우자, 특별히 자녀들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됩니다. 네, 누구보다도 전제가 있습니다. 인간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림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이제는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가? 내가 먼저 복된 삶을 살고 나의 원수로부터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승리를 받고 남에게 복의 근원으로 사는가?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 내 독자도 주님에게 아끼지 않고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에 만사를 제껴놓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말씀과 기도와 교제에 힘쓰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에 지속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사람들.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그리고 평강과 희락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삶의 많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주실 때마다 이제는 불평불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치고 받으시는 아들 치고 징계하지 않는 자들이 없다고 하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심으로써 더 공고한 믿음으로, 남을 복되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을 믿고 이제는 고통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는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고 삶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모두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